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쁘게 옷 입고 차려입고 앉아있지만 목회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의 삶을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 가정도 문제 없는 집이 없는지요. 가정 가정마다 많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것을 이루었다, 나는 지금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박사학위가 있다, 나는 뭐를 했다라고 여러 가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참 조그만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박테리아 하나, 바이러스 하나에 여지없이 쓰러져 버리기도 합니다. 작년까지 제가 목회했던 아리조나에는 사막지역이라서 모래바람이 많이 붑니다. 특히 이렇게 여름철에는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그 모래바람 그 속에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곰팡이 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 균이 폐에 들어가면 엄청 고통스러운 모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사들도 찾지를 못합니다.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찾지를 못하니까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곰팡이균 하나가 폐에 들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요. 병원에 가서 기도하면 차라리 목사님 죽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이처럼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말 한마디에 완전히 그 마음이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또한 인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고 어려움에 빠지고 모든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버리는 것이 또한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우리 사람인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나의 현실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시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서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밤잠을 자지 못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 손짓 하나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십시오. 자기 사랑하는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신부름꾼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곳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도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동네 이름이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단이고, 지금 10장 40절 말씀 보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던 그곳에 예수님이 가 계신데 1장 28절 보면 그곳 이름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 베다니, 그곳으로 마리다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서 신부름꾼을 보냅니다. 보통 빨리 막 달려가면 하루길, 이렇게 걸어가면 한 이틀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부름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베다니에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나사로가 죽었으니 가자. 내가 다시 살리라. 그를 깨우리라. 가자. 이틀 걸리는 거리를 며칠 걸려갔습니까? 4일을 걸려갔습니다. 왜요? 도착했을 때 뭐라고 그러니까 무덤 문을 열어라. 무덤에 있는 돌을 치워라 그러니까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픕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머물러 계시고 또 죽은 것을 아시면서도 금방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유유자적 이틀 걸리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사흘을 걸려서 찾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이미 성경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살리실 거니까. 근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문제라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은 우리의 거울로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 시간에 거울들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입니다. 거울을 보는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올 때 그 인물이 지금 누구냐 하는 건 바로 여러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인물을 보면서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네. 나도 이렇게 살아볼까? 3천년 전에 다윗이 이렇게 했네. 그럼 나도 다윗처럼 살아볼까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더 자세하게 하는 것은 이 성경은 우리의 거울로 기록되었다. 바로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2000년 전 베단에 있었던 어느 동네 얘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이 아프거나 다쳐서 이모젠시 룸에 갔습니다. ER에 갔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 때 불렀는데 또 불러야겠습니다. 유치원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 남편이 지금 심각하대요. 빨리 병원 좀 와주세요. 유치원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옵니다. 지금 내 남편은 이 아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는데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그 뭐 네, 그래요 빨리 가겠습니다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옵니다. 한 시간을 기다려도 두 시간을 기다려도 목사님은 안 옵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만약에 그러다가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너그럽게 목사님이 아마도 급한 일이 있으셨나 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실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내 남편이 사실은 뭐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뭐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건 상관없어요. 유 목사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모든 원인과 비난이 목사님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한두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6일이나 있다 왔어요. 6일이나.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마리아도 그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32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오라비가 아무리 죽을 병이라도 날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읽으니까 보통 느낌이 없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말로 이렇게 했겠어요? 마르다와 마리다가 온갖 정말 그 한설이고 원망스럽고 한탄스럽고 그 모든 것을 다 실어서 예수님께 말씀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돌을 옮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이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보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려 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이다 말한 거예요. 네,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은 했는데 문을 열어라.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 뭔 것 같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주님인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그의 섭리대로 다스리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문제에 부닥칠 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수많이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있습니다. 이 사가랴가 누굽니까? 세례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가랴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애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면 사가랴가 마침 제사장의 순번이 되어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성막에서 그 요즘은 뭐 당번을 한다는가요? 뭐 숙직을 한다 그러나요? 그런 일을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보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이제 너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사가랴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가브리엘이 와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사가랴가 나도 나이 들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 이상하지 않아요? 제사장인데 그리고 지금 성막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놓고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으려 하니까 어데이에 나이 들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리라. 입을 닫게 해버렸습니다. 뭐예요? 그 입 다물라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는데. 이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헤롯 왕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어 이거 봐라, 이번에 내가 베드로를 죽여야지. 그러면 내가 이제 더 인기가 올라가겠지.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으니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집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베드로 야고보 사도까지 죽었는데 이제 베드로까지 죽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철야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참 믿음이 좋은 건지 사람이 무던한 건지 내리면 죽을 텐데요. 이 손에 착고를 다 차고 발에도 착고를 차고 옆에 보초가 지키고 있는데 콕콕 잡니다.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도 안 일어납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러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따라 나와라. 베드로가 베드로의 손인 착고가 스스로 열리고 발에 묶은 것도 스스로에서 베드로 걸어가는데 보초들은 전혀 모릅니다. 보초들이 잠들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초들이 자고 있었단 말 없어요. 그리고 내일 사형시킬 사람 사형수를 놔두고 잠들 보초도 없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두 명만 지키고 있던 게 아니라 착고를 채고 그 옆에 둘이 붙어 있었고 문에도 보초들이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아가는 걸 아무도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성도들이 기도가 있는 집문을 두드립니다. 성경을 보니 계집아이 하나 로데라는 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다 그랬겠죠?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음성 알아들었으면 문을 빨리 열어야 될 텐데 문을 열지 않고 너무 좋아서 기도가 있는 성도들에게 뛰어갑니다. 가지고 어르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게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성도들이 베드로가 문 밖에 왔어요 라고 말하는 이 로데라는 꼬마애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경 퀴즈 대 할까요? 아, 제가 선물을 하나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네가 미쳤구나 라고 했습니다. 누가 미친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라고 합니다.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제사장 사가랴가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만든 그 믿음 안에서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안에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거 이상의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놓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현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네 명의 병자를 살리십니다. 4장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왕의 신하가 와서 내 아들이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아들이 나았다 가라 그래요. 가시지도 않고요. 보지도 않고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았습니다.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9장에 보니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네 개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기도하자마자 아뢰자마자 그 즉시로 고쳐주십니다. 한병자는 병 걸리고 38년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장림된 자는 자기의 평생을 예수님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 병자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한다 하면 뭔가 부탁하면 즉시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무엇인가 부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해줘야죠. 반응이 없는데요. 기대감이 없는 겁니까? 요즘 어린아이들 3살, 4살, 5살, 6살 정도 된 애들 저 킨더가든이나 국민학교 1학 국민학교라니까 제가 늙은 게 티가 나네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되면 마켓 가서 엄마 저거 좀 사줘 그랬을 때 엄마가 노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Because you don't love me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혹시라도 맴매하면 Because you don't love me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아이들은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제 아버지죠. 제 아버지께 빠따를 맞아도 여태까지 평생 단 한 번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의심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아버지가 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닐까요? 생각해보니 저도 지금 나이가 58인데 한 번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한국에 갈 때 내가 아버님이 이제 88이시니까 이제 언제든지 가실 때가 됐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안 하면 평생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아버지 탁 안아드리고 와요. 결국 못하고 왔어요. 쑥스러운 게 어디 부자지간에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다요? 못하고 왔어요. 올 9월에 또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할 수 있을까? 지금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끊임없이 그 사랑한다는 말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까 아니 남편 여러분 아니 연세 드신 분 말고 젊은 부부 계신 분 사랑한다는 말 하루에 몇 번 해야 됩니까? 아내에게. 저는 하루에 세 번 이상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집사람이 미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끊임없이 I love you를 해야 됩니다. 아내가 내 아버지한테도 참 쑥스러워서 말 못하는 얘기를 집사람한테는 하루에 세 번은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이란 단어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것들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조건들이 많이 붙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가?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올바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그 나사로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지금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2000살 정도 된 사람 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런 소문? 못 들으셨죠? 그 나사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죠. 살려놨는데 다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병 고쳐놨는데 다시 걸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해줬는데 다른 문제가 또 생겨서 또 어려워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의 시작입니다. 한 고비 넘기면 다른 일이 생기고 그거 넘기면 다른 일이 생기고 그거 넘기면 다른 일이 생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숨겨두는 그때까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의 삶은 수고로운 것이 되어서 끊임없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기도하고 한 문제를 해결해도 또 울 일이 또 생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겨? 왜 죽음이라는 것이 생기십니까? 바로 죄 때문 아닙니까? 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죽은 자를 다시 한번 살렸다, 다시 죽게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여서 다시는 그 죄와 상관없는 자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출세하게 하고 병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서 이 땅에서는 잠깐 동안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날, 내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죄가 전혀 없는, 죄와는 상관없는 완전한 영원한 몸으로 완전한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옮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노라, 나사로야 나오노라. 이전까지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뭐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시면서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말하지 말라요. 말하지 말라. 가서 소문내지 말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 보면 지금은 많은 대세양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해서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문상객도 왔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 보자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면 아, 그 예수라 하는 저자도 죽은 자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비웃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더 재밌는 건요, 여러분들이 12장 말씀 넘어가면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모였습니다. 아니요, 내 눈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봤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예수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죄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앞에 서셔서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사흘이 넘어서 썩은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그 묶었던 것들을 풀어주고 걸어 다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나사로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 생각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믿지 아니할 때 바로 나사로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릴 것이다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로 죽었다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은 죽어서 냄새를 풍기는 이 나사로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인간 썩는 냄새, 죽음의 냄새, 죄의 냄새, 욕심의 냄새, 세상의 정욕의 냄새를 펄펄펄 풍기며 살던 자들이 우리였다는 겁니다. 죽은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음도 알지 못하며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누구야? 나오노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모습이 또한 여러분의 모습임을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국은 당연히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천국이 뭔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왕국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의 왕이시죠?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의 왕이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속한 자요 생명으로 옮겨온 자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에 다시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습니다. 죄에서 영원한 사제로 옮겨졌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인간 썩는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자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시든지 예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산타바바라 한인 장로교회, 이 교회에 누가 들어오든지 이 교회에서 무슨 냄새를 맡아야 됩니까? 예수의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유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죄송한데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절대로 유치원 목사 자랑하지 마세요. 가까이 보면요 인간 냄새가 나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자랑도 하지 마세요. 아 어느 교회 가니 장로님이 사랑이 넘치시고 아 뭐 이렇게 잘하시고 하시고 어느 집사님 권사님이 잘하시더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 자랑하는데도 교회가 아닙니다. 여긴 세상의 라이언스 클럽 같은 데가 아닙니다. 사람 자랑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진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곳에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시면 예수가 필요 없는 분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며 모인 자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온 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게 이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자랑되고 나타나고 그들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던 내 오라비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이후로는 웬만한 일 당하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아 죽은 오빠가 살아났는데요. 암에 걸려 죽어가던 내 오빠가 고쳐진 게 아니고요. 죽어서 썩은 냄새 나던 내 오빠가 살았어요. 그러니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수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특별히 일곱 가지를 골라서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적들을. 근데 마태마가 누가는 이 일들을 이적, 기적이라고 썼는데 요한사도는 이것을 한국말로는 표적이라고 번역해요. 표적,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합니다. 사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이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사인입니까? 제가 오늘 이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에 오기 위해서 저는 지난은 다녔지만 들어오기는 처음입니다. 베이커스필드라는 시대 안에. 미국에 34년 살았는데 베이커스필드는 처음입니다. 들어오기는. 그러니 이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5시에 집에 떠나면서 GPS 틀어놓고 GPS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뭐 내리라서 내리고 좌회전 좌회전 또 좌회전했다가 여기서 지나갔습니다. 저는 큰 길인 줄 알았어요. 교회가 큰 길가에 입구에 있는 줄 알고 가다가 지나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파킹낫에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는 배너가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네. 그래서 다시 유턴해서 들어왔습니다. 뭘 보고 왔습니까? 사인들을 보고, 길에 붙어 있는 사인들을 보고, 길 이름 사인들을 보고 왔고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는 사인을 보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에게 이 사인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표적들, 이 기적들, 이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찾았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인들은 끊임없이 사인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장 큰 표적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 있게 하나님을 행할 때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아무런 능력도 없을 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잘 살 때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조그만 어린아이에게 했는데, 여러분 조그만 애가 엄마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안 보여줘 그러면서 계속 때를 씁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럴 때 엄마들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죠. 너도 커서 새끼 나봐라. 왜 사랑을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보여줘요,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새끼 나서 봐라. 저는 그래서 아들이 없어요. 딸만 둘이에요. 엄마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너도 아들 나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줄 것 다 보여주셨어요. 그 정도야. 자기 아들까지 주시고 자기의 왕국까지 함께 누리자고 주시고 뿐만 아니라 보좌까지 주셨어요.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함께 누리자라고. 근데 우리는 내 삶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기 때는 엄마 달라 하지만 성숙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 크면 엄마 아빠를 챙겨드려야죠. 엄마 아빠가 달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읽고 생각을 읽고 뭐를 원하는지, 부모님이 정말 뭐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볼 줄 아는 것이 철든 자식의 모습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도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미미미미미 나만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나 중심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타바바라에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 한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사는가를 보여주시는 참 아름다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의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